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장을 간단히 제목을 정리하면요, 11절까지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은 믿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이라고 세웠는데, 실제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선물과 또 말씀,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오늘 1장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그 편지, 즉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어 있죠.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 베드로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즉 그가 기록하는 말씀이 또 모든 기록된 말씀의 권위와 정통성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하는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게 하는 사역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하는 사역이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12절, 13절, 15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표현을 좀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원과 성화에 관한 진리를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일반화하면 결국 말씀 사역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항상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저한테 컴플레인 한 분이 있습니다. 항상 본의 확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무슨 설교를 하다가도 꼭 그런 주제들은 빠지지 않는다 라는 불평 같은 불평을 하는데요, 굉장히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그 믿음, 동일하다. 그렇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박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나 우리가 받은 믿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믿는 믿음, 어떻게 보면 어린 믿음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더 잘 알고 잘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떠나서 한국에 가 있는 집사님 부부에게 들은 얘기였습니다. 봄방학에 놀러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수영장에 갔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뒤에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집사님이가 시끄럽다고만. 그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만 하는데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 그칠 때까지 기도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무안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언젠가는 그렇겠죠. 워치만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부모님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발 이제 빚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빚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딸이 우산을 들고 나옵니다. 야, 해가 쨍쨍 나는데 무슨 우산이냐. 아, 우리 조금 전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들고 나갔대요. 스토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워치만리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믿음이다. 어른들은 기도하고도 안 믿죠. 해나니까. 아이들은 기도했으니까 비가 올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면 잊어버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작은 책 중에 제목만 소개해드릴게요. Gift of Forgetful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다는 안 읽어봤어요.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그냥 농담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해도 은혜를 받는다. 제가 볼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지 여러분 대부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부영모임이나 청년부에서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겁니다. 쭉 적으세요. 포인트들만. 근데 너무 오래 적으시면 설교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받아 적으시면 딴 거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하나씩 적으세요. 지난주에는 동일하게 보혜로운 믿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생각나게 하려느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리마인드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물을 주시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짧지만 잘 소개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하기 위해서 썼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보면서 1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낼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저도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좀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좀 당황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 근데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들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몇 월 며칠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인생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15절 것이며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 편지의 기록 목적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모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가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죠. 이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그가 직접 체험한 것을 사실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대열을 순서를 뒤바꿔 버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걸 보시는 분들은 interpreting하고 writers라는 걸 바꿔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기록하는 이 글이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역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권위가 무엇인가, 특별히 그가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지해주는 두 가지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6, 17,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본 자다 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본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는데요. 그는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가 기록하는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즉 예수님의 초림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my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myth라는 단어, 신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화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근거가 없는 허탄한 이야기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과 기록하는 것이 그런 근거 없는 신화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목격한 증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근거는 첫 번째 직접적인 또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산 증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그러한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체험 혹은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냥 내 경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들,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의 특별한 체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한 단이 건너뛰면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16절에서 18절에서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또한 특별히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소개하면서 17절에 가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음을 그들이 분명히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산 증인이다. First hand witness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 혹은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의 위엄 혹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그래서 Glorious Majes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위엄을 목격했다. 우리가 본바에 가면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어낸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좀 예, 표현이 좀 그래요. 좀 멋있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더듬은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 요한 사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살아계실 때 또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직접 그분을 만났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같이 식사를 했고 같이 물에 들어갔었고 이런 경험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구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다.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들만이 아니고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동생 요한과 야고보, 죄송합니다. 야고보와 유다 이런 분들이 다 열두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저자들의 중요한 근거는, 정통성은 저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멀리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들을 택하셔서 성경으로 감동시키셔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신약의 27권이 변경이 되었느냐? 이것은 그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격과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 중에 몇 사람을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다 라는 산 증언, 산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와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내가 어제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믿겠어요? 네, 믿는 분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안 믿을 겁니다. 진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다. 네, 그런데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특별히 사도들이 많았지만 사도들이 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영감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의 체험 플러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여기서 어두운 데는, 네, 베드로 사도는 이 어두운 데, 빛 가운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1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죄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뒷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어두운 데와 새벽, 날이 새어라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베드로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이제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Peter, the apostle, is writing to the first early Christians that he's writing this letter in order to remind them of the truth and grace of our salvation so that they can continue in their spiritual journey with faith. In order for them to do this, Peter is telling in verse 19 that you need to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more sure prophecy, which is actually Christ.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두 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God's word is always categorized into number one, written scripture. Number two, incarnate scripture.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The sure prophecy came to us in the darkness, meaning in our sinfulness. And we need to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is prophecy or God's word until the day dawns. 날이 새어 새벽이 올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줍니다. 항상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기억하라. 그것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베드로 사도식의 표현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또는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이미 1장 5절부터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말씀,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Do not try to interpret the Bible on your own terms.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따르라고. 사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가 사사로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 이미 앞부분에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친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자라고 말씀을 했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21절은 성경의 이중 저작권을 설명해 줍니다. The Bible has two authors. It's called double authorship of the Bible. Human writers wrote the Bible. But it is God's word. 다시 정리하면요. The Bible is God's word written by human authors. In human language, in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두 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tier is human authors. The second tier is divine God and His Spirit.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We nee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in order to understand the Bible properly.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It's called inspiration. That inspiration has stopped to us, modern Christians, or every Christian after the Bible was completed. There is no longer inspiration by the Holy Spirit, but there is illumination by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enlightens our eyes and minds to see and understand God's Word that was inspired by Himself.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is not to be interpreted privately. We have to follow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뭔가요? 굉장히 어렵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미 설명해 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 훈련을 할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썼느냐, 왜 썼느냐. 그것을 역사적인 해석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역사 안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문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문학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어와 문장과 구문과 절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 대충 이해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보면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을 주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에 있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농담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뭔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사사로이 푸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든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성경 읽기 진도를 내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지 맘대로 만든 거 아니냐. 오해하실 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크립처 유니언에서, 미국 성서 유니언에서 소개하는 진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일 초보적인 진도입니다. 하루에 15절만 읽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 진도 중에 하루에 4장씩 읽는 게 있어야 돼. 제가 그걸 소개하면 여러분들은 하루도 못 읽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심플한 진도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부담 없이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진도를 소개하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신학교에서는 커뮤니티 리딩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소개합니다. 신학생들이 3, 4, 5 모여서 그냥 한 시간 앉아서 계속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같이 쉐어하고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커뮤니티 리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짧은 진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읽다 보면 재미없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는 절씩도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열왕기상, 뭐 역대기 이런 말만 나오면 아휴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서에서 더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씀인데요.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고 구약은 신약의 예화다. The Old Testament is an illustration of the New Testament. The New Testament is an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스토리에서 신약적인 교훈이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말씀한 그 스토리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성경을 꾸준히 보시면
그렇게 3년, 5년, 10년 읽어나가면 신약과 구약이 멋있게 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정말 재미있어져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은 저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혹은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 굉장히 간단한 배경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해석,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나 문법이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수냐 복수냐, 현재냐 과거냐,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한글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성경의 문학적인 요소와 문법적인 요소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을 문맥 안에서 읽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되지 않고요. 계속 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참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1장은 이런 얘기가 있구나. 예를 들면 1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모임 할 때 왜 왼쪽 칼럼은 성경 읽기 7개를 제가 넣었죠. 제목만 찾아보시라고. 대부분 안 하시죠. 제가 잘 압니다. 하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읽으면 그냥 읽다가 아 이번 오늘 읽는 본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제목만 찾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7개를 찾아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7개가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를 보시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컨시스턴스가 있는지 찾으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째로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이면 28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한 권. 처음부터 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4장에서 끝나고 5장에서 산상수교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태가 쭉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4장과 5장을 나눠서 이해하지만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4장과 5장이 훨씬 더 멋있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읽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Within the context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out of context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공학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별로 재미없으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소설 좋아하시나요? 유행가 좋아하시죠? 아, 물론 여러분 찬양을 더 잘 보시겠지만 그런데 유행가를 여러분이 좋아하시기보다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들이 얼마나 멋있는 시인지 몰라요. 아, 꼭 그렇게 속된 거를 보라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전도를 잘 하려면 유행가 가사만 잘 이해해서 전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유행가 가사는 정확하게 세태를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시예요. 그걸 잘 이해하다 보면 아 지금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많죠. 아, 근데 뭐 제가 요즘 가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때 가수 얘기하면 아, 조용필이 이런 노래 동백섬을 불렀는데 잘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잘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하면 돼요. 뭐 이번에 뭐 무슨 가수의 대상을 누가 받았는데 대단하더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죠.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소설과 수필과 시를 읽으시오.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90%를 놓칩니다. 실제로. 여러분 10%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셨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신약에 가장 많은 글을 쓰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마가나 누가를 택해서 복음서에 두 편을 쓰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퀄리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속사도가 아니고요.
사실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고 누가는 바울의 비서였어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통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누가복음은 바울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의학적인 용어나 이런 전문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 또 누가가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I 섹션이 있고 We 섹션이 있어요. 아, He 섹션이 있고 We 섹션이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다가 3인칭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12장인가부터 가면 우리가로 바뀝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가 바울에게 조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바울이 계속 가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하고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만 읽어도요. 지금 바울이 혼자 가는구나. 여러분 같이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의 내용이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지만 그런 작은 디테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감동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 성령의 영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교육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베드로서는 보면 굉장히 털털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만연체이면서 부드러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 나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 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그들의 특별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다른 사도들 그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나 해로 여김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그거 많이 쓰는데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합니다가 아니고요.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빵점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같이 여겼다. 그렇게 함은 내가 이를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삶이 얼마나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배경을 모르면 빌립보서 3장은 완전히 우리가 삼천포로 빠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성화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의로운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칭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마음대로 읽느냐 바울의 입장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뒤집어집니다. 그것은 성화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칭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이제 성경이 문맥이 깨달아지고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고 성경의 모든 장과 다른 책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떠냐?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라고 얘기했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도 야고보서를 잘 이해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그것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성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구원은 반쪽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느낌대로 가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이 표현은 제가 좀 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느낌으로 풀지 말라라고 저 바꿔놓고 싶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딱 그런데 느낌이 좋을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경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할 때가 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느낌이 아니라 사사로이 푼다라는 느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원리에 맞추어서 침착하게 찾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론적인 설명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텐데요. 경건의 시간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을 할 때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가, 어떤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는 중요한 접근법인데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What did God tell them then?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도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사도로에 풀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기의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 것인가? 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쓴 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또 왜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의 뜻을 찾은 후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사도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직접 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사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자, 이제는 20절 21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던 책을 보던 여러분들, 네, 아무 책,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요. 기분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 혹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책인가, 충실한 설교인가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복주의 신앙 서적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책방을 가봐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책보다는 기분 좋은 글을 쓴 분들의 책이 더 잘 팔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표지도 훨씬 멋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책방 가면 화가 날 때가 더 많아요. 80%는 기복신앙적인 책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책들. 왜 이 책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가. 물론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에게 100회 눈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한 개만 읽어보면 100권 읽는 거랑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돈 벌고. 그분들은 우리가 병이 들거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답을 주지 못하는 사람. 증거를 대라고 제가 얼마든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텍사스에서 뉴욕에서 그런 교회를 나가던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상담을 거절했다는 기록이 수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기복주의 번영신학자들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상대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학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글들, 그런 설교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한 지도자들은 지금도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목자들이 참된 목자들이고 참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도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교회와 양떼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연결한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예언 또는 계시의 선물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두 선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어떤 선물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듣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11절입니다.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확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험한 믿음의 여정을 바로 가게 하시는 그리고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사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